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느냐, 이런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진행하신 그 강사님이 퍼즐 게임을 인도하는데 3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 종을 치면, 자, 퍼즐을 맞추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맞추고, 이리 맞추고. 근데 종이 땡 울린 거예요. 3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아직 반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송일의 목사님은 다 맞췄어요. 다 맞추고 아주 저를 보면서 여유 있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난 왜 이렇게 헤맸나? 그리고 송일의 목사님을 자세히 제가 봤더니, 아, 그분은 완성된 밑그림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맞추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맞춘 거예요. 저는 그게 없이 왔다 갔다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큰 깨달음이 있었다니까요. 인생에 밑그림이 없으면 늘 혼란 속에서 살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밑그림이 있나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예. 달려요. 밑그림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성량을 찾는다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아니 평생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 매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일 있을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많이 긴장되셨겠죠? 두려움도 밀려왔겠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더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지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치시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조용한 죽음인가요? 아니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순간에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 죽음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제자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동안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떠나면 이제 누가 배워주죠? 이제 예수님 떠나면 누구를 의지하죠? 이제 예수님 떠나면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누구죠?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자기들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뭔가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진짜 그것이 유익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익한가? 내가 이 길을 들어서는 것이 유익한가? 내가 이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한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가? 몰라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이 막막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하실까요? 3년이 충분해서 그럴까요? 10년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서는 얻을 수 없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달라지죠?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오늘 죽음 앞에서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던 그가 성장하니, 영적으로 성장하니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칩니다. 마지막 순교하죠. 이것이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 율법에 대한 지식 엄청나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인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달라진 게 뭐냐? 아,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을 또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행복이 너무 크니까. 그동안에 알았던 지식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좁다란 감방에 갇혀 답답해하는 그 순간 그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게 아니고 거기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나오다고도 들어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거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니 그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찬양이 터져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이끌려 살아가도록 그래서 매일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인데 외울 수 있을까요? 바람은 이번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가지고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래. 그래서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네, 아니요. 안 돼.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니고데모가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의 사례를 또 다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에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빌립이 조용히 다가가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딱 보니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질문을 해요. 여기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 이 양이 누군지 아시나요?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이 왜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는지 아시나요? 이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랬더니 이 내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와 그러신가요? 그럼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는 없나요? 왜요? 그래서 그 마차에서 내려서 강가로 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공부해 보니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의 마음속에 수레로 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빌립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시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주로 청구서를 제시합니다. 청구서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믿음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닥치면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 몰라요. 저는 내 인생에 가는 길 몰라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저는 몰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손, 성령의 손에 위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야. 기뻐. 감사해. 매일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숙해진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지?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 동료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면 그 동료가 자꾸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화도 나고. 그래서 한 번은 맞지 않으면 또 그래도 확 각오를 했는데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로 화해하려고 갔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늘 새벽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좋다.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한번 한 달을 내가 작정하자. 그리고 새벽기도 한 달을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이 말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판적인 동료에게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전 자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침에 이 미팅 시간이 있어서 미팅 룸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꼬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헤어졌는데, 아, 저녁에 회식 시간인데, 그 친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동료 옆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음식도 먹어보라고, 요거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되는데, 아, 그 동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요즘에 회사로부터 특별한 업무를 맡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 얘기를 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장벽이 사라지고 아주 그냥 편안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는데 자기가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점점점 나아져서 결국은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신뢰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등 관계를 다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관계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내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와 화해의 마당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순간적인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에도 깨어 귀를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어떡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어보면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 거기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장길, 그분의 강점이, 그분이 역사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나요? 세 번째는 장래의 일을 계시하심으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이게 약속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한 이 구원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침내 마무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저는 장래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셔요. 다행이네.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죠. 돌봐줘야 돼.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에도 어젯밤에 나누었던 대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토록 건강했는데 한순간 뇌출혈로 입원을 한 거예요. 지금 생명의 위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셔요. 자, 한 권사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권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따라와, 그분 표현에 하면 따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잘 따라와줘서 늘 고마운데, 문제는 뭐냐?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또 다 보인다 그러지. 그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의 이 설교에 방해가 되는구나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예배 시간은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뭐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시간 세월이 흘러 이 남편이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임종이 가까우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오락가락해요.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안 살려줘도 더 좋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이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임종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오락가락 하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심상에 턱 앉더니 손가락을 쫙 하면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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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좀 봐. 저기 천국이 보여. 저 천국에서 지금 마차가 지금 이리 달려오고 있어. 나를 지금 부르러 오는 거야. 자기는 봐도 없어. 그런데 남편은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잠시 후에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상가에 갔죠? 갔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붙들고 웃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권사님, 장례식장에서 웃는 게 아니야. 아, 좀 울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너무 기뻐요. 뭐예요? 사정을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천국에 가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슬플 수 있냐 이거예요.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만 오락가락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 없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실수투성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실수해도 아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실수 많지만, 돌아보면 내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고 가시는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밑그림은 무엇인가요? 보고는 사시나요? 그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의지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 후회함이 없는 삶,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찬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떨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오신 분, 아니 우리를 이끌어가실 분이 계시니 우리는 든든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 다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생 다하는 그날 저 주님 품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